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가을로 정말 완연하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초대되어서 우리 아름빛교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름빛교회 공동체에서 기쁜 예배자의 삶 한번 새롭게 이렇게 펼쳐가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분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자, 무엇과 무엇이 일치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 말과 행동입니다. 한 사람이 꺼내놓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이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거의 관용구처럼 씁니다. 동양에 이제 영향을 미쳤던 유교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유교를 창시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공자 선생님이죠. 공자 선생님이 하신 어록 중에도 그 이야기가 남겨져 있습니다. 논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공문 군자. 자공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공자 선생님께 물어요. 여쭙습니다. 군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여쭈어요. 그랬더니 공자 선생님께서 선행기연 이후종지라는 말을 꺼내놓으세요.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 있고 말이 뒤따라가는 사람이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앞서고 행동이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실천하면서, 먼저 행동하면서 그 이후에 말이 뒤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바로 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군자라는 말은 이제 동양에서, 특별히 유교사상에서는 상당히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이렇게 거론됩니다. 네. 고상하고 높은 인격, 덕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제 군자라고 하는데 군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새 생명 축제를 맞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분의 행동이 어떠셨는지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견주어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지 감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신지를 한번 좀 더듬어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의사 중에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척추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아마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 보신 분 계실 텐데요. 유퀴즈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수고하시는 분이신데 정선근 교수님이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척추 쪽의 전문가세요. 척추라는 것은 경추와 요추로 합친 개념이거든요. 등뼈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주로 수술을 잘 권하지 않는다 그래요. 되도록이면 재활을 통해서 그쪽 문제, 디스크 문제를 특별히 좀 잡아갈 것을 권한다고 해요. 근데 현대인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몸이 앞으로 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당연히 디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방지하고 또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심지어 더 그것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척추 위생 운동 혹은 자세를 이렇게 권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휴대폰 보고 뭐 일을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꾸부정하지 않습니까? 일도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라는 거죠. 동작을 취하라는 겁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약간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제껴서 목도 이렇게 뒤로 제끼고 이렇게 팔을 늘어뜨리는 제가 잘 했나요? 이건 이제 신전 운동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평상시하고 반대되는 방식으로 몸을 펴주라는 거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도 뭔가 이게 안 쓰던 근육이 딱 뻐근해지면서 약간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중에 척추의 신 요것만 생각하고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설교할 거니까. 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럼 그분은 자세가 어떤가 제가 봤거든요. 근데 연세가 지긋하신데 진짜 몸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가르치고 본인이 그렇게 치료법을 안내하는 것처럼 본인이 실천하면서 하시는 거죠. 이제 연세가 뭐 얼마신지 사실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몸도 좋으시고 탄탄하시고 자세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모니터도 다 위에 이렇게 달아놓으시고. 자, 반대되는 이야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신체에 큰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가 큽니다. 머리가 커서 이게 뭐 자세 문제이기도 한데 20대 때부터 편두통이 종종 와요. 한쪽은 왼쪽 눈이 빠질 것 같고 어떤 날은 또 다른 날은 이제 오른쪽 눈이 빠질 것 같고 여기를 만져보면 다 묵직하고 그래서 이제 자세도 좀 안 좋고 한 번씩 이제 한의원에 다니면서 침을 맞고 또 피도 뽑고 그거 뭐라죠? 부항 뜬다 그러죠? 그리고 또 물리치료도 받고 그렇게 했었어요. 20대 청년이 그랬었습니다. 두통이 좀 심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종종 갔던 그 한의원 원장님을 다른 길에서 만난 거예요. 병원이 아니라.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분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한 40대 초반 정도의 의사 선생님인데 담배를 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담배를 길을 가면서 피는데 정말 막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면서 담배를 아주 뻑뻑하면서 막 그렇게 피고 가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제가 그다음부터 그 한의원을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저분은 분명히 한의원 선생님인데 담배가 나쁜 건데 저렇게 맛있게 담배를 피시는 걸로 봐서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그 이후로 그 병원 안 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모두 다 들여다봐야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기록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기독교는요 원래 이름이 기리사도교예요. 한자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이제 한자어 번역입니다. 기리사도교. 근데 그걸 줄여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여다보면 막 우리를 막 혼내고 우리를 막 일깨우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도둑이.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맥락이 좀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을 하세요. 양을 돌보고 양을 살피고 양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와 같이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나는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언행일치라는 말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보면 예수님의 실제 삶이 이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아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혹은 아 믿을 만한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가 좀 살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방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 쉽게 말하면 이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흔히 기독교에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근데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전체 구원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생명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삶, 저의 설교용으로 사람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것들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 그게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저에게 너 왜 예수 믿니? 너 왜 신앙을 갖고 있니? 심지어 왜 목사까지 됐니?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 안에서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야. 저는 저의 신앙을 그런 식으로 고백하고요. 많은 분들이 적어도 오늘 설교 이후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탐구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덮어놓고 교회 생활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펴셔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나타내 보이셨는지 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이라는 그림 한복판에 집어넣을 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로는 우리 인생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 그 이후에 영원에 이르는 우리의 모든 관념 속에 있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설명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셨어요.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설명하셨죠. 근데 당시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불편한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을 사람들이 따랐는데 예수님이 소위 라이징 스타로 빵 하고 올라오니까 수많은 소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소위 고깝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옥신각신하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23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절, 그때 유대 사람들이, 이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합니다.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막 말로 공격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자, 어떻게 할 작정이요?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헷갈리제이션에 지금 걸렸습니다. 빨리 얘기하십시오. 정체를 밝히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만약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제 메시아라고 나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한번 말해보쇼.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예, 예수님의 대응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가 이미 다 말했다. 근데 너희가 도무지 믿지를 않는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고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가 구원자다.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내가 누군지를 보여준다. 너희가 그런 방식으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살펴보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되돌려 주시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더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 믿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면 나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 절에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거든 비록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는 못하지만 그 일들은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권면하시는 거죠. 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니들이 알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할 또 영혼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 니들이 알게 될 거야. 나의 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니들이 지켜봐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행동 사이에 언행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니들이 살펴봐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되돌려 이제 대답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복음서의 내용을 좀 스케치하듯이 보려고 해요. 신약 성경을 딱 열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근데 신약 성경 초반부에 보면 네 개의 복음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저는 어떤 분이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심지어 신앙생활을 좀 새롭게 시작하시길 원하신다면 성경책을 보통 우리가 선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처음에 있는 창세기부터 읽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읽으면 곧 위기에 빠져요. 알지 못하는 인물들이 나오고요. 발음도 안 되고요. 몇백 살까지 살았다고 자꾸 그러고 그게 그 당시에 맥락들이 있는 내용들인데 그냥 읽다 보면 막 이게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거나 다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보고 싶으신 분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복음서부터 읽으셔야 돼요. 심지어 반복적으로 읽으시기를 권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하나를 집으셔서 한 10번 정도 천천히 읽어가시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입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이 하신 행동, 그분의 말씀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었는데 그분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기록을 통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 먼저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막 첫 번째입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헤아리며 공감하러 오신 예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행동이 가만 보면 우리 인간의 형편을 헤아리고 공감하러 아 이분이 오셨구나. 그거를 느끼게 되는 본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헤아리심, 공감하심이 많이 등장을 해요. 말씀을 좀 볼 텐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갈릴리는 지명입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이제 가르치셨대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더 또렷이 알도록 그들을 가르치셨답니다. 또 하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건 아직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셨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 그러죠? 고치셨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특별히 영혼들에 대해서는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사역.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지나는 자, 중풍병자들,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대요.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가득합니다. 그들이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질병 속에서 얼마나 힘들지를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시면서 그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말씀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 여기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낮추어 부르는 표현으로 문둥병이라 그랬습니다. 그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병균을 발견한 사람, 그 의사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무튼 몸이 이렇게 되게 불편해지고 약간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질병이죠. 근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좀 파란색 글씨예요. 예수께서 무엇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시며 이르시되. 근데 이게 그냥 뭐 예수님이 그러셨겠지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요, 사실 경악할 만한 내용입니다. 당시 그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에게는요, 손을 대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서 그 질병을 얻었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와는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들을 격리했습니다. 그들을 따로 지내게 했다는 거죠.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고 관계를 맺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에게 세상에 손을 대시면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 손을 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인데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자, 파란 글씨만 여러분이요. 시작.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시면서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게 이제 성경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나셨다는 거죠. 병들고 약한 이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그 질병 때문에 심지어 모든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되었던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어루만지는 방식으로, 그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는 방식으로 그들을 치유해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 말씀에 응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한 번 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띄워주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가 자 몸이 약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 또 무엇이 약해서 문제가 되죠? 마음이 약해서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상처,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내면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성경에서 인간의 가장 약한 것은 무엇이냐?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혹받기 쉬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을 또 약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중부정이에요. 강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해 주시는 분이다. 이 동정하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다 공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 그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에서부터 오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쉽게 빠지고 흔들릴 수 있는 죄성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은 공감하시고 헤아릴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형편에 처하셨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초청을 합니다.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자꾸 흔들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모든 상황, 아픔, 약함과 마주어 싸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라고 해요. 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께서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마다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또 저는 이제 후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로 그 모든 것들과 싸워 이제 극복해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애 기간에 그런 치유의 역사를 정말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서 그들을 고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내셨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시는 행동.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관계하러 오신 예수.
네, 사랑하고 관계하러 오신 예수. 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께 아뢰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관계하러 오셨다.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의아한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사람들 고치시고 또 뭐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의외로 예수님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할애하셨던 하나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겠습니다. 밥 먹자. 예수님이 의외로 밥 먹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셨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인데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자, 무엇을 잡수실 때에? 자, 음식을 잡수실 때에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는 당시에 세금 공무원이었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죠. 그리고 나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의 집에 앉았을 때, 많은 세리, 세금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죄인들. 당시에 어떤 종교적 기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함께 식사교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못마땅했어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인데요.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뭐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면서 저런 하등한, 저런 기준에 못 미치는, 저런 악당과 같은 나쁜 사람들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시냐. 여러분 식사라는 거 우리 개념에서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그 밥 먹는 게 요즘은 거의 기능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밥을 좀 천천히 먹습니까? 빠르게 먹습니까? 빠르게 먹죠. 저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순댓국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뜨겁고 뭐 양도 많아가지고 한 15분 걸려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목사님 중에, 교회 목사님 중에 순댓국 한 그릇을 2분에 해결하는 분이 계세요. 식성도 좋으시고 실제 식사 잘 하시는 거죠. 잘 드시는 것도 은사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속도감 있게 그래서 빨리 식사하고 또 그 점심시간을 좀 충실하게 쓰고 뭐 이런 게 또 가능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식사는 어땠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최소 2시간. 길게는 3시간, 심지어 밤이 맞도록. 그리고 이들은 앉아서 먹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앉아있다라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비스듬히 누웠답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한쪽 팔을 괴고 이런 자세 괜찮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들 집어먹으면서 두세 시간 동안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사실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분기탱천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저런 인간들하고, 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하고 밥 안 먹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자꾸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꼭 그런 사람들만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그 바리새인들하고도 식사를 하셨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남녀노소 신분귀와 신분고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초대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밥 먹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쓰셨습니다. 왜 그러냐?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셔서 그렇죠. 그를 축복하고 그를 격려하고 너희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일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저렇게 죄인들과 밥을 먹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데요.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문현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되게 멋지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공격 앞에, 그래 니들 말이 맞아, 근데 너희들 알아야 된다. 여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희는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이제 인용 문구입니다. 내가라는 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예전에 하셨거든요. 구약 성경의 호세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한 게 무슨 뜻인지 니들 다시 배워라.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루고 만지고 그들과 관계 맺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내가 왔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말, 너무나 귀한 말입니다. 나는 이 긍휼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죄인이라고 자처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길 원해. 그게 나의 마음이고, 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 가르침에 연하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관계 맺고 죄인들과 식사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떳떳하지 못하고 수치심, 죄책감이 가득한 이들과 함께 예수님은 관계 맺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어떤 후회가 있든지, 어떤 부끄러움이 있든지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가 기쁘게 그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모시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기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아주 깊고 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예수님의 이런 어떤 모습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짧게만 소개해드릴게요. 흔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된다, 혹은 모든 인간에게는 존엄이 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정확히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게 어떤 다른 종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독교의 가르침이 역사 속에서 구체화돼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격들을 존엄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쪽으로 사상이 발전한 것이에요. 노예 제도가 있었고요.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식으로 대우하는 게 다반사였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 죄인 한 사람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셨던 그런 모습이 결국은 인류의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존엄하다라는 우리가 공통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덧대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님의 꿈이자 바람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머물며 나와 더불어 교제하며 너희들이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냥 예수 믿고 천국에 쏙 들어가는 이 차원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꿈을 위해 내가 왔는데 너희가 기쁨 충만한 인생, 너희가 그런 식으로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계명,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 그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기독교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요, 당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상 속에서 만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마주한 내 가족과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더 힘있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무엇이라? 친구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친구로 대하기를 원하신대요.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도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절대로 종이라 하지 않을 거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친구 관계로 나와 너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의 친구로서 세상에 흩뿌려져서 아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의 친구로 살아가기를 나는 기대해.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꿈을, 당신의 꿈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압도적인 말씀인지 제가 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요즘 최근에 매스컴에 계속 오르내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통일교 이슈입니다. 여러분, 통일교 지금 현재 그 가장 힘센 여성분, 그분이 이렇게 길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범접을 못해요. 근데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나는 너와 친구가 되기를 원해.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해. 나는 너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해. 나는 멀리 있지 않단다. 네가 나를 부르고 나를 찾고 나를 향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교제할 거야. 더 이상 너를 종이라고 내가 여기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하늘에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했어 말하는 그런 지엄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의 크기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한 번쯤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연이어하신 분이 우리를 친구로 대하기를 원하신대요. 그 예수님을 한번 알아가 보시는, 더 깊이 발견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걸음을 떼어가실 때 정말로 주님과의 진실한 만남이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헛헛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 하면 모든 인간들은 절대적인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부 때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부부관계 우리가 다 이제 부부가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남편 아내 함께 수십 년 살아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때 한 남편분이 많습니다. 그 뒷감당이 어떻게 되실지. 네. 근데 사실 그 사실입니다. 그 인간의 아주 실존적인 아주 본질적인 외로움은요, 어떤 사람이 채울 수 없어요. 파스칼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마음속,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커다란 구덩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채워주셔야 비로소 채워지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를 모셔드릴 때, 성령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꼭 한번 발견해 가시는, 획득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꼭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 번째 꼭지 시작.
건져내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
예, 건져내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결국 이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회복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름의 뜻이 이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 이야기를 해요. 꼭 형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물에 빠졌습니다. 그 물에 빠져서 어떻게 헤어나올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멀리 서 계시다가 물속으로 풍덩 들어오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주변에 아무 도구도 없어요. 도울 만한 어떤 그런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그 물가를 헤엄치셔서 육지로 나아가시는 그런 그림을 딱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지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인생, 우리 세상 가운데 침투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그럼 구원하시냐? 이게 중요한 이제 교리가 나오는데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 위해 내어주세요. 자, 말씀 한번 볼 텐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 중요한 말씀이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쓰셨던 표현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다. 나는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 왔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목숨,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대속물이라는 말이 이제 한자어로 쓰여 있으니까 좀 어려운데 정확히 영어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랜섬이라고 번역을 해요. 몸값이란 뜻입니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몸값으로 주기 위해 내가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랜섬이라는 게 우리 알다시피 한 사람이 잡혀가요. 그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 몸값을 지불해야 풀어주거든요. 그 몸값으로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불하셨다 그 뜻이에요.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죄의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 있어요. 풀어줄 존재가 없어요. 근데 그 풀어주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대요.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죠. 죄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중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떤 결과에 마주해야 되냐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결국은 벌을 받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담당했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형벌을 내가 담당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죠. 로마서에는 그 이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그 다음 절은 저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 한 절의 말씀과도 이렇게 딱 결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것을 통해 드러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전 디도서 2장 말씀으로 좀 갈무리하고 싶은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게 대속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며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의 큰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영원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일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되는데 중국 공항에 내려서 목사님들과 같이 갔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다 빠져나가셨는데 제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제 얼굴이랑 여권을 자꾸 보면서 이렇게 뭔가 흔들려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마음을 딱 먹더니 여권을 어떤 옆에 또 다른 사람한테 딱 주면서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이 저한테 되게 험상궂은 얼굴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서 앉으라는 건데 그 앉으라는 의자가 그 플라스틱 간이 의자인 거예요. 앉아있는데 목사님들은 다 나갔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목사인 걸 얘들이 아나? 왜 중국은 가끔 목사들 추방하잖아요. 그래서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1분, 2분, 3분, 4분, 5분 뭐 시간이 이렇게 막 지체가 되니까 정말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아내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잡혀가면 어떡하지? 이러 정말 뭔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온갖 불안함이.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나서 한 여자분이 제 여권을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중국에 참 좋은 분도 계세요. 쌩끗 웃으시면서 여권을 또 뭐라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이제 나가서 이제 목사님들과 만나서 무사통과하게 된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 여성분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윤이를 대신해서 죽었던 거 아시죠? 영윤이의 삶에 부족한 거 참 많이 있지만 제가 저의 피로 그를 덮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아버지의 나라에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변호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그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한번 탐구해 가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교회 오셨거나 처음 교회 오신 분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알아갈 때 신앙생활의 참맛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한지를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헤아리고 공감하시며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친구로서 한평생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가 최종적으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도록 우리를 변호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분들 중에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 오랜만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낯설게 예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속에 당신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찾아가 주시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함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위탁드리며 우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은혜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내게 자유 주시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네,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네,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뜨거워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같이 한번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도 우리를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한번 진지하게 탐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허무한 삶으로 귀결되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빛과 진리와 생명과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그렇게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다시 한번 나를 그런 식으로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또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탐구해가기 원합니다. 나를 친구로 생각해주시는 그분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나도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에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귀한 성도들 향해 전달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예수님의 어루만지심 일일이 손을 대어 고치시는 예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과 연약함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단단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치유하고 고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사랑의 관계로 아버지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커다란 빈자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채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악 가득한 더러움 가득한 세상에 내려오신 아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루하루 당신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향한 당신의 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견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이 시간 초대되어오신 한 분 한 분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견인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또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귀한 분들의 인생 여정과 그들의 심령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 앞날 위에 각 가정의 귀한 자녀들 소중한 청년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